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2012년 또 한 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속적인 축복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늘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너희라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 가운데는 세상이 썩었다, 세상이 부패했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부패하고 썩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합니다. 죄와 타락의 결과로 세상의 삶은 전반적으로 썩고 부패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이 악한 부패 요소가 즉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겠다. 이 말씀은 홍수로 장차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인류 초창기에 벌써 이 세상의 부패가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은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인간의 부패 성향은 홍수 후에도 계속 지금까지 세상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20세기는 황금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편 사상가들이 있었습니다. 생활이 진보하고 발전하여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사라지고 질병이 없어지고 고통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을 시키기만 하면 이 세상에는 부도덕과 악행이 사라지고 국가 간의 관계도 좋아지고 마침내는 이 세계는 낙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 낙관론자들이 주장한 이런 세상이 됐나요? 21세기가 되면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서 말세에는 모든 죄악이 극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봉독해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모든 죄악이 극에 달하게 되는 때가 이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은 만악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린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리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하지 않는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말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씀.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통제력을 다 상실했어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괴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우리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의 주된 기능은 썩는 것, 부패를 막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고기나 음식물에 균이 들어가면 부패하는데 소금이 그것을 막아줍니다. 소금의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음식이 몸이 건조하지 않도록 소금은 맛을 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소금과 같은 존재인데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또한 맛을 낼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혹은 국제문제에 개입함으로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다.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낼 때 소금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생활과 개인의 성품, 개인의 생활과 성품을 통해서 그가 속한 모든 영역에서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줌으로써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고 세상의 맛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개인으로서 또는 국가의 한 시민으로서 그런 문제에 관여할 때 간접적으로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할 일과 또한 신자 개인이 할 일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요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개입할 때 바로 그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할 수 있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신자 개인이 한 시민으로 할 일입니다. 신자는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정당에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서는 이런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천주교회는 그동안 4대강 사업, 제주 해군기지 건설, 한미 FTA,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종교인이 수자원, 국방전략, 통상정책, 전력수급과 같은 세속적인 일에 관여했다고 조선일보는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정치의 경계선이 흐리되질수록 나라는 정치를 그르치고 사람들은 참된 종교를 잃게 될 뿐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참으로 옳은 그런 논평이었습니다. 사실 천주교가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인사는 이렇습니다. 천주교회는 사회종이는 있으나 복음이 없고 구원이 없었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일반들에게는 사회종이 구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밤낮 데모하고 반대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종이로웠다. 천주교회는 종이로웠다. 위대한 종교다. 이렇게 비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선일보 사설의 논평처럼 종교와 정치의 경계선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참된 종교의 의미를 흐리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애매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에 속한 것들을 노출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캄캄한 밤에 방에 들어가서 방 안에 불을 켜면 환해지죠. 방 안이 환해질 뿐만 아니라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렇게 빛은 어둠을 드러내고 또는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노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삶의 어둠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그들 속에 있는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고 폭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자의 생활은 빛과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캄캄한 방과 같이 어두워져서 아무도 그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본성과 그 존재 속에 특수한 원리를 심어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 말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유사성을 비슷하다 유사성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과 비슷하게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실 때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덕적이신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도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성적인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다른 피조물보다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자기를 닮은 자식들이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쟤는 나를 닮아서, 쟤는 나를 닮아서. 대개 보면 아들들은 엄마를 닮고 딸들은 아버지를 닮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든 간에 자기를 닮은 자식들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와 비슷하게 창조한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질 못하고 거룩하게 살질 못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겁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 상태는 바로 인간의 타락, 인간의 타락에 기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본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여전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면서도 악한 것을 더 좋아합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서 양심의 경고를 계속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악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한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통제를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의지해 보았습니다. 교육을 믿어 보았습니다. 정치인에게 기대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혀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생활점은 우리는 소금처럼 살아야 되고 빛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금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빛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무용지물입니다. 소금의 근본적인 성질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짜다. 소금은 짜다 하는 겁니다.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짠맛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 다른 건 머시게 집은 회복할 수가 있는데 이 소금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4장 34절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좋은데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고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땅에도 쓸데없고 고름에도 쓸데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쓸데가 없어요.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신자가 타락하면 아무 쓸데가 없어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근본적인 특징은 빛을 비추어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어준다는 것 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어. 빛으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한 순간 빛은 벌써 무가치한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 빛이 빛을 비추어주지 못한 그런 빛은 아무 쓸데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 빛은 착한 행실, 성경에 보면 착한 이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되어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여집사님의 남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참 열심히 있는 여집사님인데 그 남편은 교회를 나오질 않아서 그래서 남편에게 예수 믿고 부인과 함께 교회를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그 남편의 대답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싸늘했습니다. 예 목사님, 제 아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저는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아내가 믿는 예수라면 저는 믿을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믿었길래 남편이 자기 아내가 믿는 예수를 믿을 마음이 없었을까? 그 부인은 남편에게 빛이 되질 못했습니다. 빛을 비춰주지 못하는 신자들이 오늘날도 상당히 많습니다. 신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신자의 성질은 없는 그런 신자입니다. 이름만의 신자요. 명목상의 신자인 것입니다. 본이 되지 못하는 신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들은 짠맛을 잃은 소금이요 빛을 비추지 못하는 등뿐입니다. 그들은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신자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설교를 끝마치고자 합니다. 소금과 빛은 공통점을 갖습니다. 자신을 주고 자신을 소비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은 녹아서 자기 형체를 다 없앱니다. 그래야 썩은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맛도 낼 수가 있습니다. 빛도 심지를 다 불태워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은 희생적이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이타적이어야 됩니다. 이기주의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 자기 손해를 달갑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성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부패를 막을 수 있고 또한 세상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음은 정직하게 된다, 예수 믿음은 깨끗하게 된다, 예수 믿음은 아름답게 된다. 바로 그 착한 행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으로 인간의 이기적인 경향을 억제하고 사회의 무질서를 막기 위해서 국가와 가정이라고 하는 귀한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필요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우리 신자들만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 기준이 무너진 이 세상에서 도덕적 살균제가 되기를, 우리 신자들이 도덕적 살균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소금의 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한 해 동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가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